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기쁨으로 세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아침에 또 하나님의 아주 신선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이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선입관 때문입니다. 어떤 편견이나 어떤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똑같은 것도 계속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윗 같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항상 제자들의 생각에 이 압제하는 로마군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의 새로운 다윗 같은 천년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나라의 카리스마틱한 아주 군주가 되실 것이고 자기들은 그 옆에서 오른편 왼편에서 다 한자리씩 할 것이다.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아 이제 드디어 새 정권이 들어서나 보다.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이제 새 정부를 로마를 몰아내고 새 정부를 수립하려고 이렇게 가시나 보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서 귀인이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왕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오르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국의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때에는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이 심판과 상급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1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서 열을 불러서 은화 열 문화를 주었다는 것은 열 명한테 공통으로 나눴으라고 공동자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to each person,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한 문화씩 다 나눠준 거예요. 공평하게. 여기서 한 문화 하면은 일반 노동자들의 한 석달치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죠. 뭐 우리나라로 일반 그래도 괜찮게 버는 노동자들 월급으로 하면은 우리 돈으로 하면 뭐 한 800만 원 뭐 그쯤 되겠습니다. 주인이 한 문화씩 다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한 것으로 봐서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주인이 그 장사 밑천을 한 문화씩 맡긴 종들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뿐 아니라 그 후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크리스천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처음 떠날 때부터 맡긴 달란트의 양이 다릅니다. 어떤 종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삼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맡긴 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맡긴 양만큼 요구하셨어요. 5달란트 맡겼으면 5달란트만큼의 아웃풋을 요구하셨을 뿐이지 한 달란트 맡겨놓고 5달란트 아웃풋을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모든 종들이 한 달란트를 남겼든 5달란트를 남겼든 다 똑같은 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고 너희들이 다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아무리 작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면 많은 달란트를 남긴 종과도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몇몇 명 되는 큰 목회를 하든지 수십 명 되는 작은 목회를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좀 다릅니다. 달란트의 비유와는 달리 오늘의 본문에서는 열 명의 종들이 다 똑같이 한 문화씩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 말하는 문화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 재능과 열정과 이걸 말하죠. 하나님이 각 사람한테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부인하면 안 돼.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들은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제대로 방향을 찾아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대학교 들어가서 수학시험을 딱 쳤어요. 여섯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그냥 깜깜해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수학 문제를 몰라서 못 써본 건 처음입니다. 울었어요. 너무 분해서. 이걸 쓰는 놈이 누가 있겠냐. 그런데 그 인트로 클래스, 수학 클래스에서 600명 중에 100명이 썼더라고요. 맞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B+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히트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100명은 제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수학이라는 이 분야에 있어서 톱 레벨에 올라가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거의 국가대표급 축구선수 레벨까지 갈 뻔했는데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때 축구를 탁 차다가 이 분이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자기 친구랑 한번 축구를 차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전국대회도 잘하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랑 딱 차는데 딱 한 20분 차보고 느꼈대요. 이 완전히 제가 지금 공자 앞에서 문자 쓰고 있다는 거. 이건 제가 연습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는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런데 그 친구가 청소년 국가대표 가서 후보 선수로 앉아있더래요. 제가 그 순간 깨달았대. 축구는 내 인생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빨리 접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어떤 분야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준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데 이 문화의 비유는 아니에요. 똑같이 다 한 문화씩 줬다. 그것은 이 문화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맡겨진 사명을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와 재능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목적은 하나.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죠. 세상을 그래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해서 그 지역에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고 역사를 변하게 하고 지역을 변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받았어요. 이 사명을 받는 데 있어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자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급은 얼마나 신실하게 이 사명을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주인이 뜻하지 않은 때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옛 하늘과 옛 땅을 심판하고 이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어두운 그 심판하시는 그 일과 함께 종들을 불러서, 자, 이거 여기는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주어진 문화를 어떻게 썼는지 체크하십니다. 주목적은 상주기 위함입니다.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비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주인이 이걸 물어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시지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인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한 종들에게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 감당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필드가 다르거든요. 제게 있어서는 새로운 교회 목회가 주님이 내게 주신 문화입니다. 그래서 흐트러짐이 없이 매 순간이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라인에서 시작을 하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얼마나 신실한가에 따라서 이 열매가 다르게 나옵니다. 16절을 보니까 첫 번째 종이 대답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런데 18절에는 또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주인이 쟤는 열 문화 만났는데 너는 왜 한 문화밖에 못 남겼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이 줬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열 개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한 개를 만들었다. 처음부터 다섯 달란트를 줬으면 이 사람은 다섯 달란트, 그리고 이 사람은 두 달란트 줬으니까 두 달란트 남겨만. 이게 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한 개씩밖에 안 줬는데 어떤 사람은 열 개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다섯 개를 만들었다. 그랬는데도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칭찬은 똑같이 했는데 상급은 또 달라요. 희한하죠. 아, 여기에 참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신비한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 종이 주인이여 당신의 문화로 내가 열 문화를 남겼다. 당신의 문화로 이 말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겸손이 담겨 있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난 처음부터 아무 미천도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당신의 은혜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고 내가 처음 시작할 수 있었던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작은 일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이 목회할 힘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의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겸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를 남겼든 더 남기는 게 중요해요. 하나를 줬으면 그 몇 배든지 어쨌든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이 보상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다 칭찬하시는데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다섯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다섯 문화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신실한 사역에 대한 상은 더 큰 사역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달란트의 비유와도 맞죠.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여기서 큰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같이 왕노릇할 때 다스릴 그 리더십을 여러분 천국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익사이팅합니다. 거기서는 어둠의 대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꿈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천국 가서 하루 종일 흰옷 입고 하프 치면서 밥만 먹고 있으면 그거 비만 걸리는 거 아니야? 그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 천국이 얼마나 재미있는 곳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몇 천만 대의 아기자기한 천국에서 우리는 사탄의 대적 없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열 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권세를 주겠다. 이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저는 목회가 재밌어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탄이 대적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런 권세를 주겠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이 땅에서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다섯 골을 다스리는 권세, 열 골을 다스릴 권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실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종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열 문화를 남기고 한 종은 다섯 문화를 받겠다.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남기는 게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사명을 계속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깔고 앉아있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합니다. 술 마시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다 하는데 정말 뭐 하지 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찍히지 않으려면 이런 나쁜 짓을 안 해야겠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안 하는 것도 죄다.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한 문화를 가지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남기지도 않은 종이 아주 직사하게 혼나지 않습니까? 평생 자기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남은 하나도 구원하지 않고 자기 몸만 싹 살아서 왔다.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면 너만 왔냐?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다 같은 출발선에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그대로 냉장고에 얼렸다가 오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게으름의 죄를 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몸을 움직여서 매맞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보시고 천국과 이 땅에서 상을 주시는데 그것은 가만히 놀고 먹는 상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축복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열 골을 다스릴 권세 앞 옆에 뭐가 붙어 나오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에게 다른 모든 것을 더한다 그랬어요. 내 영이 잘된 같이 네가 다른 모든 것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의 축복을 더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돈이 더 와요. 사람이 더 붙어요. 재주가 더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더 붙어요.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순종 못하겠다. 그러면 평생 그 수준이에요. 내 수준 요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만큼 플러스 알파로 능력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이 더 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자기 중심주의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선교와 전도와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더 스트레치하면서 순종하면 그 다스릴 권세와 함께 더 큰 사명을 다스릴 권세와 함께 감당할 능력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다이다 하였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싫어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주인을, 예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종된 우리도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도록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을 각오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영적인 시험이 뜻하지 않은 데서 막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하려고 하면, 본격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면, LCS를 하려고 하면, 또 무슨 여름 선교학교를 앞두고 뭐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기도해야 돼. 영적인 공격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 북한 선교 막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사탄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흥분할 게 아니라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영적인 공격의 실체에 대해서 항상 느낍니다. 조금 교만하려고 그러면 막 공격이 와요. 여러분이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맡긴 자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여름에 우리 새벽에 기도를 깨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킬 영적인 용사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맡기신 사명을 기도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큽니다. 크신 사명인데 우리가 하찮게 대하지 않나 참 부끄럽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언젠가 돌아오셔서 우리를 상급 주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작은 문화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투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